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높은 신뢰를 주는 증거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의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이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면서도 발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현재 세계 누적 확진자가 32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107만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3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사망자도 6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피해가 심각했던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세계식량계획, 세계은행 등은 어제 전 세계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지침서는 시기와 장소 등 계약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충족 조건으로 원격 학습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학교 내 아동학대 위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좋은 위생 상태 유지 여부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계약하기 전과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학교가 계약하고 난 후 등 세 단계로 나눠 자금 지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계획도 발표해야 합니다. 한편 유네스코는 전 세계 186개 나라에서 학교를 폐쇄해 약 13억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세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100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는 지난 1월 말 시작된 게브레이세스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서명에 지금까지 10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change.org는 이 청원서를 UN과 WHO에 보낼 예정입니다. 청원서는 게브레이세스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과소평가했으며 WHO 사무총장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오늘부터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0%를 감산할 예정입니다. 앞서 OPEC과 비OPEC 국가들은 5월부터 1일 원유 공급량을 900고 있으며 뉴욕시장에서 원유 선물 거래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부 지역을 행정센터로 지정한 데 대해 필리핀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중국이 스플래틀리 제도를 행정센터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필리핀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에 수십 발의 총격을 발사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경찰 당국은 어제 성명에서 이날 오전 2시 15분쯤 쿠바 대사관이 총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경호국도 성명을 내고 알라조가 미등록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살해 의도를 갖고 공격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잠적과 관련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승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에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함흥과 중강, 강계, 희천 지역은 28도, 29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 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이해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잠적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스콧센즈 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2주 조금 넘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그 이상 공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가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단 하나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그 임무는 2011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무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29일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는 우리가 착수한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목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착수했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이해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행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저 모든 게 괜찮기를 바란다며 나는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Just hope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But I do understand the situation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에도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며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그의 상태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와 레저용 보트들이 원산에서 포착된 것인데 김 위원장의 원산 체류 증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 건 한국 정부의 발표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이 지방이 원산이라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이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지난 21일과 23일 김정은 위원장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원산의 기차역에서 포착됐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원산 체류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38로스는 이어 추가 보도를 통해 한반도 시간으로 29일에도 해당 열차가 같은 곳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이 열차가 23일 이후 해당 역을 떠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9일 이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만 열차의 엔진 차량이 더 이상 열차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서 이 역을 떠났는지 혹은 지붕 아래에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38로스는 덧붙였습니다. 열차 외에도 김 위원장의 원산 체류서를 뒷받침하는 보도는 또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자매지인 NK프로는 원산 일대 고급 보트 등의 움직임이 활발한 점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NK프로에 따르면 3월 30일과 4월 2일부터 약 55m 길이의 레저용 보트가 김 위원장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시설 인근 정박시설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4월 27일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50m 길이의 또 다른 레저용 보트가 원산에서 가까운 대도 주변에서 발견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NK프로는 과거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을 때 이들 보트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등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지역에 김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성사진들이 김 위원장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열차나 보트가 과거 원산에서 발견됐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평양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저용 보트의 경우 4월 초부터 해당 장소에 계속 정박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4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12일엔 서부지구 항공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이 보트는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진행했을 때도 현 위치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원산의 김 위원장 별장으로 지목된 곳도 추정에 불과하고 위성사진에 포착된 레저용 보트나 열차가 김 위원장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사진을 통해 김 위원장의 위치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may be his train, but it doesn't mean he's there.
원산에 있는 열차가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이 김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과거 열차는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원산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전용 여객기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인근 공항에 전용 격납고에 여객기를 보관하기 때문에 위성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찰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위성사진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getting what North Korea wants to show you. It's not going to tell you a whole lot about the health.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등과 관련한 정보는 북한 정권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사진 분석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서도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현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북한 관영 매체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고 상황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국익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29일 갱신된 미북관계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가 중병에 걸렸거나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들이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 슬하에 10세 미만의 자식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그가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될 경우 자리를 물려받을 명백한 계승자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여동생이자 측근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여정 정상외교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특히 김 위원장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되지 않은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내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국익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 통제와 인도주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영내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국과의 대립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북한이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의심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보건 체계가 붕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1월에 이뤄진 북한의 전면적인 국경 폐쇄와 다른 엄격한 조치 덕분일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의 보건 위기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승계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채권을 발행해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시 북한에서 이뤄질 승계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박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2주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은 김 위원장 부재가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승계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에 준비가 돼 있는지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박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인 전략과 관계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내일 또는 2주 후에 나타날지와는 상관없이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북한 내에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을 권력 장악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을 권력을 굳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스 사무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 정권 내 강경파가 반대해온 개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루스 사무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북한 내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기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채권을 발행하려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이 채권 발행을 통한 수입 창출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북한 내 신흥부자 계층인 이른바 돈주들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정권이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에 평소 때보다 국내적으로 끌어다 쓸 자원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돈주들이 현재 곤경을 겪고 있는 북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줄 의지가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돈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란 겁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 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신변 관련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이번 주 베이징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사절단에 대해선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 주 중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식량과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고위 간부가 의료진이 포함된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보도의 출처를 모르겠다며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대부분의 북한 관련 논평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던 지난 21일 미 CNN 방송의 보도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질문에 출처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 특이 동향이 없다는 등의 평가를 전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류는 중국 주요 매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중국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해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후에도 북한 관영 매체를 인용한 간략한 동정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웨이보 등에서만 김 위원장 신변과 관련된 소문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장비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한 주민들의 동요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자 사설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유일한 지침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영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혈 충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각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노동절을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를 일편단심 따르는 백옥 같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 매체들이 또다시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 동안 일절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15일 태양절 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건강 이상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고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짤막한 동정 보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독려 사설을 실은 것은 통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그 4.15 태양절 때 안 나타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외부 세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북한의 그 주민들 상당수가 저는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20일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공백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북한 내에서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선전선동적인 측면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죠.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불참은 주민들이 내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외부 언론의 보도나 국제사회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도 북중 국경지대의 교류나 민간 차원에서 외부 사회와 전화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정보 환경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이 아픈 상태라고 밝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이완에서 발행되는 영어 매체인 타이페이 타임스는 30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추거정 국가안전국 국장이 김 위원장의 건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병이 난 게 맞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추 국장은 이런 발언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정보당국이 추 국장의 발언에 대해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타이페이 타임스는 추 국장의 보고 뒤 후무위안 부국장이 추가 설명을 통해 입법위원들에게 추 국장의 답변이 언론 보도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 부국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정부와 군부를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발생할 일들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군 부대와 평양 내부도 평온한 상태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평양시내 사재기 현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부분적 현상으로 김 위원장의 신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도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장기 휴회에 들어간 지 5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움직임은 각종 서한 발송과 법안 상정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북한의 올 들어 네 번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 부과의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 위원장은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이 서한에서 국무부와 재무부 재원에 시급히 우선순위를 부여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가운데 보내진 서한입니다. 최근 한반도 핵심 현안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원과 관련해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들은 미국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데 따른 겁니다. 그 밖에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4월에만 북한과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상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북 군사행동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북한을 특정한 법안 상정 움직임은 오히려 코로나 국면 이전보다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코로나 국면 속 북한의 사이버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의원들의 움직임은 4월에만 총 3건이 있었습니다. 하원 외교위 지도부는 북한 등 통제 국가들의 인터넷 정보 차단을 우회하는 기술 개발을 돕는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를 미 정부기관인 국제방송처 USAGM의 수혜기관으로 두는 OTF 승인 법안을 주도 발의했습니다. 자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 등 일부 통제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OTF에 2년간 총 4,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을 주도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인터넷 제한과 검열, 감시를 통한 자국민 통제가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억압 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적국의 통제를 받는 해외 모바일 앱 판매 시 미국 소비자에게 주의 경고를 의무화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법안도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의 짐 펭크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인들의 모바일 앱 사용이 늘고 있다며 적국들이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의료 부분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담긴 서한도 행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을 비롯한 상원 의원 5명은 적국의 사이버 행위로부터 미 의료기관 보호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 등 정보 당국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사이버 안보 위협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 나라가 해킹 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이란 해커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동맹국의 공중보건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5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5월 4일부터 다시 소집돼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원은 상원과 동시에 휴회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휴회를 잠정 연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백악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하며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의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 방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특정 액수를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모든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이라고 최근까지 미국 국방정책에 깊이 관여한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핵심 역내 동맹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사임한 존 루드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최근 수년간 자국 미사일 역량을 영내 환경을 바꾸기 위한 핵심 군사 교리로 삼으며 특히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통해 미국의 동맹 원조 의지를 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hina, Russia trying to deter us from being willing to come to the aid of our allies.
루드 전 차관은 이날 미사일 방어 5호 동맹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의 취지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이 그 같은 셈법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은 지금까지 영내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통해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에도 외교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면서 미국이 추구하지 않는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t's allowed space and time for diplomacy. It's allowed space and time. For us to not have a crisis.
루드 전 차관은 그러면서도 모든 공격과 방어 역량이 통합될 때 최대 억지력이 얻어질 수 있다며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은 마치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모의 훈련에서 각각의 주어진 전략적 목표에만 전념한 채 협력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Defensive capabilities operate on their own. They need to be integrated with offenses.
루드 전 차관은 미국은 최근 전면전에 대비한 동시적 공격 방어 역량 통합 전략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을 재편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회성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닌 연속적 공격이라는 실제적 위기 상황을 강화한 타격 능력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드 전 차관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통합 작전 능력 개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루드 전 차관은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인도태평양을 꼽으며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된 일본을 협력의 핵심 사례로 꼽으며 신형 요격기 SM-3 블록 2A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함께 합동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 now have an ally able to operate in a similar fashion to our own, and that's where our forces are based. So that's critical.
루드 전 차관은 미국의 일부 동맹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채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합동전의 성격을 띨 것이라며 미국을 중심축으로 각각의 동맹의 방어 체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내 기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에 따른 교역 중단과 더욱 어려워진 식량 배급 사정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질적인 식량난과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미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북한 내 기근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닥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GSNJ 북한 동북아연구원 원장인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박사는 국경 봉쇄로 북중 교역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북한 기업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량 배급이 어려워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공장에서 기업소에서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장 기업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야, 그 기관들이 조업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중국 해관청수의 자료를 보면은 1년 중 3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식량 수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권태진 박사는 북한의 올해 곡물 부족량을 120만 톤으로 추정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부족분 수입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북중 교역 액수는 총 1,864만 7천 달러로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803만 달러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2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도 61만 6천 달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북한의 수확량은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국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 증가율도 전년 대비 2% 정도에 그쳐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은 여전하다고 권 박사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박사는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부업으로 식량 구입에 도움이 되는 돼지를 키우는데 양돈 농장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거의 부업으로 하던 그 양돈 농가를 엄청 거의 뭐 대부분 그 지금 돼지를 키우기 어려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주소득인 그 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도 줄어들었고 또 부업 활동인 그 양돈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북한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식량 구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돌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줄어드는 상태라 이게 주민들로서는 뭐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지금 능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기업소가 됐든 북한 당국이 됐든 공적 부분에서 그걸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없는 것이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코로나 관련 검역이 식량 수송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단위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또 전통적인 춘궁기인 초여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병목 현상이 계속되면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봄철 모내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말에 식량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을 농업 개혁을 강조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y are clearly having trouble making those reforms. And if something were to happen to Kim, or if his government just looks very weak, which is kind of the way it's looking now, you know, no head of state, you know, where is he? You know, what's he doing? We have those concerns.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내 농업 개혁에 어려움이 생긴 게 분명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지금처럼 북한 정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의 기아 위기는 유엔 기구들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이 보건위기와 식량난이 겹친 위기 속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최근 공개한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장기간의 가뭄과 홍수, 태풍으로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과 식량 공급량이 줄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 보건 위기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지난달 북한을 49개 코로나 위기국에 포함시키면서 북한 주민 1,220만 명이 만성적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외교적으로 더 강경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교정책 측면에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벙커 심리, 즉 위험하게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다소 소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특히 이는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혼합돼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그 어떠한 약점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외교적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과 4월에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이 국방력 증강에 전혀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하고 발전된 발사체 실험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을 외부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아가 이 같은 발사는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계산하고 움직인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북 간 외교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지원 의사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약점을 지닌 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급격히 낮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1월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 규모가 크게 줄었고 특히 1월과 2월 무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줄어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해 북한의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올해 북한의 농업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로 농번기를 앞두고 북한이 비료와 농기구 등을 제때 들여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산업 생산 역시 줄고 장마당의 물가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수출과 생산 감소, 민간 소비 침체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 GDP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부정적 경제 지표에 대한 면제부로 작용해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북한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국가를 상대로 실행하는 정밀 금융 제재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관할권 내 제재 대상의 자산을 식별하려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아랍에미리트가 확산 금융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30일 공개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을 겨냥해 실행하는 대북 대일한 금융 제재의 효과성을 4단계 중 최하 단계인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금융시장과 금융 개방성, 활발한 금 귀금속 거래, 유엔 제재 대상 국가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확산 금융,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확산 금융과 관계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정밀 금융 제재를 낮은 수준에서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 갱신 등 관련 조치를 바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대일한 결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에 관할권 내 자금과 기타 자산을 식별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제재 대상의 활동을 막았던 사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안보리 대북 대일한 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된 가능성이 있는 25명의 개인과 법인을 식별했지만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제재 위반 의심 사례와 관련한 자산을 확인하거나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두 가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년 3월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 이란에 주재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이란의 테헤란 공항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을 오가며 현금을 운반하고 밀수한 정황을 지적한 것이 한 가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대북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만세 창작사의 미술품을 판매한 옹유미술관을 제시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이 미술 거래소는 최소 2018년 5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전문가 패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식별한 제한적인 사례가 있지만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이후에도 해당 계좌의 일부만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민간 부문 모두 북한과 이란의 확산 금융 제재 회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 부동산 중개업자, 변호사 등 불법 금융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비금융사업자들이 확산 금융과 표적 금융 제재 관련 의무를 낮은 수준에서 준수하고 이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기본적인 제재 대상 식별 절차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결함과 표적 금융 제재의 의미 있는 실행 조치 결연은 아랍에미리트가 확산 금융에 상당한 취약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추가 확인이 없다가 최근 총 16건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올해 신원을 최종 확인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는 모두 16명입니다. 4월 23일자로 신원이 확인된 미 32보병사단 소속 글렌 콜린스 일병부터 DPAA가 최근 VOA의 문의에 따라 올해 첫 사례라고 답한 4월 9일자로 신원이 확인된 7보병사단 소속 빌리 로저스 병장까지 총 16구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이들 16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는 모두 195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북한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됐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 유해에 대한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7월 29일자로 신원이 확인된 7보병사단 소속 하비 스톰 소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4월부터 신원 확인 건수가 늘면서 23일 기준으로 총 16건에 이르렀습니다. DPAA는 유해 신원 확인과 세부 내용 공개 사이에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유족에게 먼저 확인 사실을 알린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유족들과 처음 통화가 됐을 때를 기점으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첫 보도자료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유족을 수소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DPAA는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5상자의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과 관련해 유족과의 대면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돼 있던 867구의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에 대한 감식 작업이 최근 재개됐습니다. DPAA에서 펀치볼 국립묘지 파묘 및 신원 확인 업무를 맡고 있는 제니 진 박사는 VOA에 전체 개장까지 최대 7년, 그리고 최종 신원 확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7,602구 가운데 북한 지역에만 아직 5,300여 구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의 첫 번째 주말인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과 평해안 평강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자강도, 동해안 지역은 낮에 31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함경북도 지역은 오늘보다 7도가 올라서 낮 기온이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평양과 신의주 등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시작되지만 평양은 낮 기온이 28도, 양덕 27도, 남포 26도입니다. 신의주 21도, 구성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강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2도, 강계 13도, 낮 기온은 중강이 30도, 강계도 30도, 희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해주는 아침 최저가 13도, 낮 최고 18도, 개성은 21도, 사리원은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과 장전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습니다. 평강 지역에 한때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장전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7도. 평강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함경남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신포는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5도로 시작되고 장지는 7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이 31도까지 오르고 장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지역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성진 김책 지역만 구름 많아집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10도, 성진은 13도, 낮 최고는 청진 23도, 성진은 25도입니다. 양강도 오전에는 풍산 지역이 맑겠고 오후에는 해산과 삼지연 지역이 맑습니다. 나머지는 구름 많이 낍니다. 풍산 김영곤 지역의 아침 최저 11도, 해산은 9도, 삼지연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곤 지역이 27도, 해산은 29도까지 오르겠고 삼지연도 22도입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흐려집니다. 서해는 맑고 오후에는 앞바다 쪽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m로 예상됩니다. 5월 1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연구소 바이러스 높은 신뢰를 주는 증거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의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보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이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면서도 발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은 어제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거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광범위한 과학적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오늘 현재 세계 누적 확진자가 32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107만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23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사망자도 6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드디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피해가 심각했던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세계식량계획, 세계은행 등은 어제 전 세계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년의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지침서는 시기와 장소 등 계약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충족 조건으로 원격 학습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학교 내 아동학대의 위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좋은 위생 상태 여지 여부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개학하기 전과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학교가 개학하고 난 후 등 세 단계로 나눠 자금 지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계획도 발표해야 합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시우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100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은 지난 1월 말 시작된 게브레시우스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서명에 지금까지 10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change.org은 이 청원서를 UN과 WHO에 보낼 예정입니다. 청원서는 게브레시우스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과소평가했으며 WHO 사무총장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오늘부터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0%를 감산할 예정입니다. 앞서 OPEC과 비OPEC 국가들은 5월부터 1일 원유 공급량을 970만 배럴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유가는 아직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으며 뉴욕 시장에서 원유 선물 거래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부 지역을 행정센터로 지정한 데 대해 필리핀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중국이 스플래틀리 제도를 행정센터로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필리핀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또 중국이 스플래틀리 일부 지역에 대해 지명을 부여한 것이 불법이라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도 지난달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에 수십 발의 총격을 발사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경찰 당국은 어제 성명에서 이날 오전 2시 15분쯤 쿠바 대사관이 총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알렉산더 알라조로 사건 당시 쿠바 대사관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우유의 세계 뉴스 박진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